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저는 아직 자녀가 한 명이지만 자녀를 두 명, 혹은 세 명, 네명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자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녀들 간에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돌아보고 화목하게 지내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끼리 서로 투닥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일 때문에 이제 정말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 난 것처럼 얼굴도 안 보고 으르렁거리면서 지낸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어떠하겠습니까? 간혹 부모의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 자매 간의 싸움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아마 그 부모는 정말 속이 뒤집어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는 자신이 죽고 난 뒤에도 자녀들끼리 서로 우애가 깊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그러했겠지요. 실제로 자녀들끼리 그런 모습을 정말 풍성히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모도 그 부모의 기쁨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 바울도 그런 비슷한 심정이었지 않았나 싶은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나의 기쁨이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찌 이게 바울만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기쁨이고 곧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겠지요. 아시겠지만 빌립보 교인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이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이었습니다. 옥중에서 편지를 썼다 하여서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부르지요. 바울은 옥에 갇혀 빌립보 교인들과의 교제에 나름대로 어떤 제한이 있었겠지만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편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 말하는 것으로 보아 바울에게 있어 이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찌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였지만 그들이 아직 잘안 되고 있는 부분, 그러나 그래서 더잘 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 제가 지난번 빌립보서를 설교했던 1장 27절에서부터 이어지는데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 잘 하고 또 밖에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 없이 살라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때 대적해오는 그런 대적들, 여러 가지 고난들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한이 2장에서 그 주제 중에 하나를 더 발전시켜 부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연합과 일치를 지켜 하나됨을 힘써 이뤄가는 것은 그만큼 성경이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며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기도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고만고만 어느 정도 하나됨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내용을 잘 듣고 이해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힘써 이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바울도 1장에서 언급함에 이어 또다시 반복하여 2장에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학교 유치부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기도회인데 우리 자녀들, 우리 언약의 후손들도 이런 말씀의 원리와 내용을 가지고 서로 하나됨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교회가 이 하나됨을 잃어가는 일에 있어서 다 잘 잃어가고 있는데 내 아이만 엉뚱하게 다른 길을 간다거나 오히려 그 하나됨을 잘 잃어가는데 방해 요인이 방해 요소로 내 아이가 그렇게 선다거나 하지 않게끔 우리 부모는 가정에서부터 힘써 이 하나됨을 이루는 본을 보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러한 신앙의 원리와 내용을 잘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겠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마치 무엇무엇이 있거든 이라는 말로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2절 말씀이죠. 그것들을 행하고 만약에 없으면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바울은 그런 의도로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여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서로 직접적인 교제를 그렇게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 배워왔던 말씀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당연하고도 마땅히 있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고한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음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성장이 있고 자라남이 있고 변화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원리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는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인데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의 기대 속에 바울은 1절에서 그리스도 안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 그리고 자비가 빌립보 교회 안에 생겼을 것이다. 내가 꼭 굳이 그 빌립보 교회를 안 가봐도 안다. 교회는 그런 열매들이 맺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 이어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그리고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긍휼 자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해보신 분도 아실 거고 또 받으신 분도 아실 겁니다. 권면을 받는다는 것도 또 권면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쩔 때는 참 이 목구멍까지 말이 나왔다가도 참 도로 들어가는 일이 다반사이기도 합니다. 괜히 불편해서 어색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말을 안 해도 다른 누군가 말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을 아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이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한 권면이기에 그 사람을 반드시 그 사람을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로서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교정해주고 말과 행실을 바꿔주어 하늘 시민과자처럼 살 수 있게 해주는 역할로서의 권면인 것이죠. 그러니 반대로 교회 안에 이 권면이 전혀 없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이제 진짜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꼭 그렇지 않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공동체 안에서 신자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간에 이런 권면을 통해서 말씀의 적용을 받게 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권면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빨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권면만 듣다 보면 그 사람이 불편해지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어쩔 수 없는 그런 도리인 것이죠. 때로는 못된 마음이지만 너만 잘났니? 너는 뭐 권면받을 부분이 없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권면 때문에 진짜 관계가 어색해지는 일들도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권면을 말한 다음 이어서 사랑의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권면부터 사랑으로 행해져야 되겠지요. 상대방이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 주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도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앞설 때 그때 하는 그 권면은 정죄가 아니라 진짜 바울이 말하는 권면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야기하면 그게 정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위로도 함께 행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게 참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참 가뜩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찾아오는 그런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고 큰데 참 이런 위로가 있을 때 또 이런 권면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런 사랑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와 그런 아픔이 눈녹듯 치유되면서 또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 안에는 성령이 가져다주는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는 성령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 간의 그런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그런 교제와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적인 친함하고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친함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교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이제 최덕수 목사님 아들인 최찬영 강도사가 미국에 유학을 가 있어요. 제가 그 최찬영 강도사하고 매일같이 이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기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의 또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계속 만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기 때문에. 근데 이 최찬영 강도사가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이제 막 교제하고 이제 막 친해지기 시작하는데 시작 단계인데 이미 같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벌써부터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인간적인 친밀함이 없어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교통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런 감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교제인 것이죠. 많이 안 봐도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믿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의 끌림이 있고 또 신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억지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인간적인 친밀함을 갈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러 그런 친밀함을 배척할 필요도 없겠지만 마치 인간적인 친밀함과 교제가 교회 안에서 추구해야 하는 그런 교제라 생각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쩔 땐 그 친밀함 때문에 도리어 다른 어떤 삼자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그 사람 앞에서 친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영적인 긴장을 풀어버리기도 합니다. 서로 세워주고 덕을 끼치는 일을 하기보다 장난치기 바쁘고 한마디라도 더 농담을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때로는 좀 함부로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인간적으로 친밀한 사람들이 꼭 많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런 교제가 풍성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처음 봐서 좀 쑥스럽고 어색해도 주님이 만나게 하신 줄 알고 믿고 민망해할 필요 없이 반갑게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인사를 가르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가르치라 하는 것이죠. 단지 어떤 도덕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랑 전혀 안 친한데 앞으로 좀 친해지기 위해서라도 인사를 해야겠다. 물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런 성령이 주시는 교제권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 인사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사랑의 교제, 그리고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이런 교제가 교회 안에 일어날 때 당연히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서로에 대한 자비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엔 없고 교회에는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긍휼과 자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긍휼과 자비를 느껴볼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을 진정으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마음, 그 마음에서 비롯된 긍휼과 자비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풍성하게 아낌없이 주는 그런 관계가, 그런 교우 관계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런 열매들이 있기에 더욱이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순서를 바꿔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그런 열매들이 있으면 2절을 행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2절의 내용을 가지고 1절을 행하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권면과 위로가 오고 가고 여러 교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마음으로, 다른 사랑으로, 다른 뜻으로, 다른 의도와 다른 마음으로 행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땐 애초에 1절의 내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의 이 네 가지 내용 말고도 교회를 이뤄가는 이 일에 있어서 2절의 말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행하는 이 일이 가장 교회의 중요한 핵심과도 같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분열하고 분열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쪼개고 또 쪼개진 것이 또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나라 안에서도 정당과 정당 사이에, 지역과 지역 사이에, 또 가족과 가족 사이에, 가족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과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 정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깨뜨리지 않고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도,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르신이라던가 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됨을 같이 이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제권 안에 있지 않으려 하고, 또 본성대로 나만 옳다고 따로 행동하고, 심지어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가난한 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부부가 때론 다투는 일도 있고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당연히 생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사에 부부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따로 행동하자, 따로 다니고 심지어 밥도 따로 먹고, 뭐 한 명이 마음이 안 맞으니까 좀 불편하니까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나가서 산다면 그 부부를 보고 어떻게 온전한 부부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해보고, 물론 이제 지금도 아직 부족하고 또 배워가고 있는 중이지만, 가장 힘들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바로 이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서로 죽고 못 산다고 해서 만나서 결혼도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된 갈등과 다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 화해하고 또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었다라는 것이죠. 결혼 생활은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며 부부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큰 가정이라 할 수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귀찮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때론 무언가를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조용히 혼자 골방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기도하셔야 하겠지만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이 일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기도에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기억에 제가 한 3살, 4살 무렵에 어머니 등에 엎여서 새벽 기도회라던가 뭐 어떤 기도원이라던가 나갔었던 기억, 그 기억이 어렴풋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웬만하면 함께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게 또 하나의 신앙 교육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 되는 이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피상적으로 바깥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됨을 본문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미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됨을 한번 잃어봐라 라는 그런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마음이 서로 다 안 맞을 것을 전제하고 그럼에도 하나됨을 잃어가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이 앞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교회 안에서의 연합과 일치를 이뤄가는 일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 일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가장 중요한 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를 이루고 연합과 일치를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쉽게 우리 연합하자, 우리 하나를 이루자, 우리 예수원은 통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만 그렇게 쉽게 하지 실제 그들의 삶에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여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으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우리는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다툼과 허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툼과 허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됨을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계속된 분열과 갈등만 있을 뿐입니다. 앞에서 다툼과 허영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 뒤에 보시면 이제 겸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 다툼과 허영은 바로 교만 때문에 비로소지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방이 아닌 자기 편만을 위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그런 다툼과 허영이라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 자기의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기심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혈연, 지연, 학연의 가장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자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어떨 때는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속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묵인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의리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충성이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기심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허영입니다. 자기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부풀려서 자기를 생각하고 남들에게 또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헛된 영광인 것이죠. 못나면 못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솔직해야 하는데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커서 허영심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허영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또 하나의 주범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문제인 것이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하고 있는데 남들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니 남들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니 그 모습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허영심이 가득한 자가 교회 안에 많아지다 보면 누가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겠습니까? 누가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게 되겠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 과부와 고아, 병든 자, 창녀와 세리와 같은 자들은 당연히 무시와 멸시를 받게 될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신학이나 여러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교회 안에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이 일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이 일이 바로 다툼과 허영 때문에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툼과 허영을 깨뜨려야 합니다. 자기의 의를 깨뜨리고 무한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때에도 이런 점들을 부모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 안에 있는 그런 이기심, 그런 어떤 허영심, 이런 것들을 부모가 잘 교정해주고 가르쳐주고 고쳐주어야 하는 것이죠. 또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는데 부모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기심을 탑재하고 태어납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CPU 자체가 이기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때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있고 또 그게 안 될 때 막 성질을 내고 자지러지게 운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부모가 잘 교정해주고 잡아주고 고쳐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기도 하겠지만 나아가서 그 아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어야 하겠죠. 동시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가끔 교회 학교에서 교사분들이 어떤 아이의 잘못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 이유를 줄 수 있겠지만 그 이유들의 핵심은 바로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왜 교회의 모든 자녀들을 내 아이처럼 여기고 사랑하자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그렇게 행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다른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왜 우리는 쉽게 훈육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자녀의 부모의 이기심이 생각되기 때문인 것이죠. 염두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툼과 허영을 불러일으키는 자기의, 자기중심성을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자기 자녀를 자랑할 때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주기도 하고 또 그 자녀의 잘됨이 마치 내 자녀의 잘됨처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행동이겠지만 그 자랑하는 그런 행동 역시 허영으로 인한 자랑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마음을 살피고 또 상대방도 좀 살피고 상황도 좀 살피면서 그런 일들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배려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성경이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의 믿음의 척도는 사실 겸손과 비례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겸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 이제 보여지는 겸손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되게 사람을 상대할 때 처음에는 겸손하게 보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허영이 실제 자기보다 조금 더 부풀려 보이고자 하는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세상 겸손은 실제 자기보다 조금 더 깎아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 훌륭하십니다 이랬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겸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겸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자기보다 조금 더 깎아내려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더 좀 미덕 있는 사람이다, 더 훌륭해 보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위선이 되기도 하고 외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겸손은 어떤 겸손한 모습도 물론 이제 포함되겠지만 그 이전에 겸손한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정해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상대방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겸손이 어려울까요? 우리 안에 숨겨진 죄된 본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상대방이 나의 이런 모습을 이용해서 나를 짓밟고 나를 가지고 놀고 나를 만만히 볼까 봐서 겸손이 어려운 것이겠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 보시면 처음 만남에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서도 또 동시에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죠.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저는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진짜 정말 자신의 한계와 절망 속에 깊이 빠져본 그 사람만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적으로 상대방을 높여야 하기도 하겠지만 먼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런 사람이었을 텐데, 그 은혜가 나를 살렸구나.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나고 상대하게 껄끄러운 그런 상대라 할지라도 나보다 그를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겸손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겸손한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한 마음은 이어지는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사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또 연단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자기 일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저 성도님은 어떻게 지내시나 연락도 하고 안부도 묻고 힘든 일은 없나, 오늘따라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또 그렇게 서로를 위해 또 기도도 해주며 그렇게 성령의 교제를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또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혹시 한 번도 위하여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지체가 있다면 그런 지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시면서 뭐 나랑 아무런 접점도 없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지교회 안에서 만남이 있었고 또 하나의 또 지체로 이렇게 쓰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겸손을 가리키고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반드시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키워내는 것이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고 교회를 물려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게 또 부모의 사명인 것이죠. 평소에는 그런 일들을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전혀 관심도 두고 있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너희는 신앙으로 잘 살아야 된단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유언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멋지고 참 잘 완성된 교회당을 물려주는 것이 그런 교회 처소를 물려주는 것이 교회를 물려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평소에 이러한 말씀의 원리와 내용을 정말 성실히 부지런히 잘 가르치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는 그 일이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고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필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정말 기존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새 마음으로 새롭게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그런 거룩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일 만한 여러 또 신앙의 위인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처럼 또 믿음을 위하여 전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참 이 세상이 경제 위기다 또 전쟁 위기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일이요 예배를 마땅히 사모하지 않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 진짜 위기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또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심겨주셔서 정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복된 그런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지금 모든 부모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교회를 어떻게 이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 본을 따라 우리 자녀들도 힘써 교회됨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스스로의 그런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 또 부모의 가르침을 통하여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하는 그런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증오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만이 내 자녀가 아니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우리 모두 자녀가 우리 모두의 자녀가 곧 내 자녀라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울며 기뻐하는 부모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이뤄가는 일에 힘써 모두가 전념할 수 있도록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